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벌써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는요,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결심을 하면서 잘 지내볼 것을 다짐하곤 하는데요. 12월 이제쯤 되면 그 다짐과 결심을 지키지 못해 아쉬움과 후회가 가득한 연약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나에게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고 또 올해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요, 따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라인홀드 리버라는 분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고요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믿음의 강구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두 자매님이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벌써 올해의 마지막 달인데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인 것 같은데 한 주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 수인 자매님부터 잠깐 나눠주시겠어요?
아, 네. 저는 올 한 해가 유난히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더 많이 느끼는 시간들의 연속이었고
네.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받은 그 사랑을 주변에도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 스스로 아주 많이 행복함을 느끼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우리 수인 자매님의 나눔 속에는 의지를 들여서 더 감사하려고 하시고 의지를 들여서 더 나누려고 하시고 그러므로 더 깊은 감사가 들어가는 마음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소리 자매님은요?
네, 저도 하나님의 동행과 은혜 덕분에 평범한 하루를 매일 보내서 올해도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리 자매님. 자, 두 분의 삶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분의 일상에서 어떻게 간섭해 주시고 때에 따라 이른비와 늦은비를 어떻게 공급해 주셨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지난 시간에 부부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부가 아름답게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부부가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하고 열정이 있어야 하는데요. 나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나의 감정을 표현할 때 나의 힘듦과 어려움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기 있게 표현한 감정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부부가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려면 경청의 자세인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도 나누었습니다. 사랑에 더 적절한 요령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이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더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네. 부부가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주고받음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네, 맞습니다. 공평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고받음의 공평성이 무엇인지 수인 자매님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사람의 관계는 묘한 것이어서 한쪽에서 지나치게 주기만 해도 관계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아낌없이 베풀어주되 상대가 부담을 갖지 않고 받은 사랑을 나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처럼 사랑에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배움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소리자매님,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사랑인데요.
네.
이해라는 것은 서로에 막힌 담을 헐고 소통하는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해하는 것은 성숙한 사랑의 표현이자 사랑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관계에서 행복과 기쁨의 열매를 맺는 걸음과도 같습니다. 또한 사랑은 훈련되어야 합니다. 사랑에는 책임이 따르죠. 부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동행을 원하신다면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사랑의 훈련을 하고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사랑의 실천을 하셨을까요?
아, 네. 저는 과할 정도로 지나친 엄마의 사랑이
네.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한다는 생각으로 가슴 아픈 말도 많이 했는데
네.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라서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어 화해와 사과의 말로 저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 어머님이 조금 이 딸에 철들고 있나 하셨을 것도 같은데요. 어머님의 과학 사랑이 좀 불편함을 느꼈지만 그 사랑이 예, 이해가 간다고 말씀하신 것 예, 같습니다. 네. 소리자매님은요?
네, 저도 어머니랑 같이 살고 또 지금은 같이 안 살지만 그래도 갈등이 항상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좀 어머니를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가족 간에 서로가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해야 되는데 그게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예, 왜냐하면 너무나 가깝게 있고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가족 간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오늘은 또 다른 아름다운 동행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부모 그 길을 묻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하고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자녀뿐만이 아니라 부모인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아름다운 의미인지를 그 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멋지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부모의 역할 중에서요, 자녀 양육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자녀들이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 아닐까요?
네.
자녀에게 부모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믿음의 통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이야기해 주셨어요.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은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부모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참 많습니다.
제 생각에 그 이유는 네.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 상처가 여러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으로 이어지게 하기 때문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수인 자매님 다음 얘기를 읽어주세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있었던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다. 이 남성은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강조해서 설교하는 것을 들으며 마음이 불편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강조하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교회를 나오기 싫다는 생각이 커졌다. 아버지라는 말만 들어도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남성은요, 왜 아버지라는 말만 들어도 자살 충동을 느끼고 설교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교회를 그만 다니고 싶어졌을까요? 이 남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또 듣고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 씨는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하면서 버림을 받았다. 꽃제비가 되어 어려운 소년기를 보낸 강철 씨는 성인이 되어 한 여자를 만났다. 강철 씨는 이 여인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나는 이혼한 부모님 모두에게 버림받았어. 나는 절대로 부모님처럼 되고 싶지 않아. 나는 절대로 내 가족을 버리지 않을 거야.
가정을 만들고 가족을 소중하게 지키고 싶어하는 강철 씨의 열망에 여자는 집안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참담했다. 강철 씨는 결혼 전에는 마시지 않던 술을 매일 마시고 들어왔다. 아내를 폭행하고 담배불로 아내의 몸을 지지기까지 했다. 아들까지도 학대했다.
강철 씨의 아내는 처참한 결혼 생활을 친정에 알리지 못했다. 가족의 극심한 반대를 물리치고 선택한 결혼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강철 씨의 아내는 결혼 15년 만에 아주 힘겹게 이혼할 수 있었다. 그러나 6개월 뒤 병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강철 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학대와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하며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거부했다.
꽃집으로 자란 강철 씨는 자신의 바람과는 다르게 결국 자신의 어린 시절 가족 환경을 그대로 재현하고 말았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강철 씨는 성인이 되어서도 아내와 아들에게 또다시 버림을 받고 말았다. 모두가 그를 떠났다.
네, 그렇습니다. 강철 씨는 아내의 행동에서 아버지의 완고한 모습이 보일 때마다 견디기 힘든 마음의 고통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강철 씨처럼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관계가 불행했던 사람들은요, 자신도 모르게 성인이 되어도 그 과거의 경험을 재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행한 가족 관계 안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받은 부정적인 영향이 아주 큰 것 같아요.
네.
마치 불안하게 부모의 매를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매를 맞는 순간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처럼요. 즐거움이나 행복을 느끼면 오히려 더 큰 불안한 감정이 생겨서 괴로움을 느끼는 게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참 이상하죠? 수인 자매님 말처럼요, 의식적으로는 불행한 가족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그렇게 욕망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요, 마치 자석에 끌려가듯이 불행한 가족관계를 반복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불행한 가족관계의 상황은 대를 이어 계속되는 건가요? 강철 씨와 부모의 관계가 어려웠던 것처럼 강철 씨와 아들의 관계도 어려워진 것처럼요.
네, 그렇습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신의 결혼 생활이 어릴 적 부모의 결혼 생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화가 나면 침묵하고 불같은 성질을 내고 비꼬는 말투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욕설을 퍼붓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협박하는 말을 꺼내는 모습. 부모에게서 보여줬던 행동이 나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는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치료학자 보엔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 모습을 직면하는, 그리고 직면하는 그 용기 있는 사람만이 가족의 문제에서 자신에게로 이어지는 불행을 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부모가 자녀 양육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인지하든 못하든 자녀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존재니까요.
맞아요. 이렇게 중요한 자녀 양육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그 궁금함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자매님들이 읽어주세요.
첫 번째로는 자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것이다.
두 번째는 자녀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는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인 우리는요, 영적으로 강하고 굳센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온갖 혼란과 어려움과 세상적인 유혹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는요, 앞서 걸으시면서 길을 보여줄 믿음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힘겨움 속에 놓였을 때 크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함과 소망을 찾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피난처가 되어주고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수리자매님이 다음을 읽어주세요.
부모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게리 터무스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자녀 양육은 부모를 빚어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어떠신가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은 자녀 양육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라는 게 느껴지시고 인정이 되시나요?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녀 양육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부모의 스승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녀 양육을 하면서 자녀로 인해 부모가 배우게 되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녀를 부모의 스승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이유로 부모인 우리에게는요. 자녀 양육을 할 때 다음과 같은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두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첫째, 자녀 양육을 하는 동안 부모가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자녀가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신앙의 길로 지도할 수 있는 단단함이 있어야 한다.
셋째, 자녀에게 나타나는 불행한 결과가 부모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책하지 않는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인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 과정에서 느끼는 부모로서의 죄책감이나 부족함,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자녀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자녀들이 매일 부모에게 반항하면서 속을 썩일 땐 자녀라는 존재가 전혀 기쁘지 않겠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자녀가 기쁨의 존재가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자녀와 갈등이 생겨서 감정 싸움이 계속될 때 어떻게 화해를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성장 주기에 맞춰서 자녀의 필요를 제대로 잘 채워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한 마음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이 아주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 많은 과정 속에서 부모로서 인내하고 부모로서 어떻게 성숙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하는 게 아주 당연합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히는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자녀 양육의 모든 기쁨과 도전을 하나님께 함께 나눌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부모는요, 사랑과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셨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이 정말 귀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자녀 양육이 힘들고 어려운 희생만을 요구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믿음의 여정임을 잘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기 쉬웠다면 애당초 출산의 진통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떠신가요? 좀 공감이 되시나요?
네.
네.
네, 그러시군요. 출산의 진통과 힘듦이 있기에 자녀 양육도 쉽지 않다는 의미가 되겠죠. 부모 그 길을 묻다 이 주제를 나누고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요. 자녀 양육을 잘 감당해야겠다는 새로운 다짐과 소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칼 위테커라는 가정학자는 우리가 상처받는 곳도 가정이고 치유받는 곳도 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믿음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수인 자매님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나는 부모가 되기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자식을 키울 능력이 부족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더 좋은 걸 해줄 수 있겠어?
네, 그렇죠. 혹시 이런 생각이나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내가 왜 이런 아이들을 키워야 할까? 하필 이런 아이가 내 아이라니? 내가 왜 이 아이들 때문에 더 힘들어야 하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다짐을 마음으로 따라해 보세요.
나의 이 모습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조성하신 거야. 그러니까 내게 맡겨주신 자녀 양육의 사명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부모인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창조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하겠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힘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부모로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앞에 놓인 일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자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부모인 우리에게 자녀 양육을 맡기셨습니다.
부모인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리자매님이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너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만만히 쓰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때때로 자녀를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네요.
그렇죠.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겠어요.
맞아요. 자녀 양육은 부모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사명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면 자녀들을 향해 세워놓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꼬이게 되겠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잃은 한 아버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모인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없더라도 충분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예를 들어서 말썽을 부리는 자녀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부모라면 말썽 부리는 자녀를 충분히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리자매님의 부모님은 어떠셨나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부모님이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에게 신경을 많이 뭐 써주셨어요.
네.
부모님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일부러 말썽을 부린 적도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셨거든요.
네.
소리야, 엄마가 너를 먹이려고 하루 종일 손이 닿도록 일하는데 너는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구나. 엄마가 너무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덜컥 겁이 났어요. 혹시 엄마가 나를 내쫓으면 어떡하지? 나를 버리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러셨군요. 지금의 소리자매님 모습을 보면 말썽 부리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은 너무나도 예쁘게 하나님의 딸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모님이 소리자매를 포기하고 버릴까 봐 무척 두려우셨어요.
맞아요. 그때 부모님이 저를 버리지 않고 계속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러시군요. 이 시간 이후에 엄마가 앞에 있다면 엄마에게 어떤 말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말썽 많이 부린 딸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 세우도록 할게. 이런 얘기는 안 해주시나요?
당연히 해야죠.
예. 어머님이 그 얘기 더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이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 양육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품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녀 양육에 대한 힘과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사랑으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배운 자녀 양육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자녀들과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충분히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우리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사라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양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묵상의 목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케 해줍니다. 오늘은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를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의 찬송의 고백처럼 저는 오늘 찬송이 참 은혜가 되네요. 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성령께서 늘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을 주님의 품에 안기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사라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 읽으실 때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오늘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잘 생각해 보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입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바울과 빌립보의 교회는 대단히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어떻게 특별했을까요?
아, 네. 빌립보서 1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너는 내 마음에 있어라고 혹시 말해본 적 있을까요?
아니요. 너는 내 마음에 있어라는 말을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사실 저도 결혼을 했는데 저도 제 아내에게 당신은 내 마음에 있어라고 말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내 마음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네, 여기서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처럼 너는 내 마음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라는 것을 볼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있네요. 그죠?
네, 목사님.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고
네.
또 어떻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였습니다. 아시아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바울은. 근데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라고 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바울이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때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네. 어디가요? 빌립보라는 도시가요. 그러니까 빌립보 도시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즉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와서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지금 마게도냐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마게도냐 첫 도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첫 도시가 어디냐면 빌립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복음을 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복음을 전한 교회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제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특별한 관계가 될 수 있었던 성경 구절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네, 여기서 나의 쓸 것이라고 얘기해요. 즉 바울이 쓸 것을 이야기하는데 혹시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네, 맞아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의 쓸 것을 누가 보내줬냐면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유롭게 본인의 쓸 것을, 필요한 것을 마련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빌립보 교회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감옥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특별히 후원금을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내고 또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특별한 관계였거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네, 맞아요. 어쩌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내고 기도했다라는 것이 뭐 그렇게 특별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금을 보내고 또 기도하는 것은 뭐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이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관해서 제가 말한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대조적으로 반대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비방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생각납니다.
네.
그러고 보면 고린도 교회에 비해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아주 특별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복음에 참여한 일, 즉 복음을 위하여 후원도 하고 기도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말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오늘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1장 9절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해서,
네.
10절에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11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네, 지식과 총명을 달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빌립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도라고 하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요약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어요?
네.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첫 번째로는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참여한 일, 복음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해 준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6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시작한 착한 일 때문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착한 일이란, 착한 일이라는 단어가 저는 마음에 와닿았는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 착한 일이란 지금 선교를 위해서 바울에게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착한 일이란 어떤 것이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변화된 인격과 성품을 말해요. 그리고 영적인 강점과 사역을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좀 나누고 싶은데,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제 조금 자랑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보통 이제 늘 말을 해야 되는 직업일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말을 좋아해야 되고 또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좀 반대로 좀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저의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저의 목상 나눔을 네. 목사님께서 잘 들어주시고 네.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곤 합니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오늘 방송 이제 오늘도 만나처럼 묵상을 이제 성도들끼리 하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도 배우고 성도들끼리 이제 묵상을 서로 이렇게 나눕니다. 묵상을 하는 교회가 물론 이제 많이 있지만 또 저처럼 사역자가 묵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는 또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묵상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강점일 수 있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란 빌립보서의 착한 일. 빌립보 교회에게 착한 일이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우리 모두에게서의 착한 일이란 변화된 인격과 모습 그리고 사역적인 강점들이 바로 착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 네. 우리 자신도 각자가 착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다 착한 일이 있어요. 각자 각자에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분명히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인격과 성품이 있거든요. 강점들이 있어요. 사역자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좀 가끔씩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한다. 나는 제대로 살지 못한다. 나는 늘 주님 앞에서 부족하다.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목사로서 성도들을 격려하면 성도들에게 아닙니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있는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분명히 예수 안에서 변화된 인격과 성품이 있고 강점들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되게 잘 믿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게 오히려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진정한 겸손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듯이 나 자신을 보듯이 나를 보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거든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보듯이 보는 것이다.
네.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아니에요. 나는 뭐 그렇게 변화된 인격과 성품도 없고 강점도 없어요.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고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쩌면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겸손이 아니군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이렇게 말해줘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역이 될 수 있는 변화된 인격과 성품, 모습들이 있다라고 이거는 이제 믿고 말해줘야만 합니다. 혹시 그런 의미에서 혹시 여러분들은 나에게 어떤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인격과 성품 장점들이 있을까? 혹시 우리 두 분은 어떤 본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착한 일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아, 순종하려고 한다.
네. 그리고
맞아요.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네, 네. 그런 맞아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은미 자매님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나요?
없었죠.
없었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된 인격이거든요. 성품이고 순종이라는 건. 맞아요. 우리 은미 자매님은 순종을 잘하려고 노력하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네, 우리 사라 자매님은?
네, 저에게 착한 일이란 일단 우선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나에 참여시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도 목사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고 네, 그냥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함으로써 친구들에게 좀 위로도 주고 편안함을
돼서.
주는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사실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건 문제 해결보다는 그냥 본인의 어려움들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사실 격려가 되거든요. 우리 살아자면은 좋은 장점을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어서 예, 너무 감사하네요. 이것은 비단 우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착한 일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인격, 성품, 장점들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스스로에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겸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마음에 와닿는 단어의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북수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잘 들어보셔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그래요. 오늘 우리 두 분은 어떤 단어와 구절에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혹 우리의 나눔 속에서 혹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있을까요?
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인데 언제 들어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을 제 마음이 되게 평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래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돼요, 그죠? 말씀을 읽으면
네,
네 그래요. 우리 사라 자매님은?
네, 저는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절절하게 그 사랑과 마음을 표현하는 이 내용,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향하신 마음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사라 자매가 우리라고 표현을 했긴 했지만 사실 사라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죠? 이런 구구절절한 사랑. 나는 네가 내 마음에 있다. 나는 너가 특별하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사라 자매를 향한 마음이구나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다 그 나눔의 공통점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적용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묵상을 하면 이제 적용하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적용할 때 꼭 실천적인 적용만 적용이 아니라 지금처럼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또 평강이 된다든지 힘이 된다든지 격려가 된다든지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적용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 두 분의 나눔 속에 꼭 적용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말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실천적인 적용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천적인 적용만 적용이 아니라 우리의 나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힘과 격려와 위로도 적용이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이미 그런 면에서 적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나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을 믿고 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